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동아시안컵에서 우승했습니다. 북한 팀은 중국 우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 팀을 상대로 전반과 후반 각각 한 골씩을 넣으며 2-0으로 이겼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북한 윤성미의 프리킥이 한국 선수 몸을 맞고 굴절돼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후반 7분 북한의 간판 공격수 라은심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3전 전승을 달린 북한은 지난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자 축구팀은 2승 1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2-0으로 이겨 3위를 기록했고 개최국 중국은 3연패로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진행되는 미한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인민군의 엄중한 군사적 보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통신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남한 당국자들이 방어적 연습임을 주장하지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전형적인 북침 공격 연습이자 핵시험 전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과 태국의 친선 경제협력을 높이기 위한 8일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5일에서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항공편으로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오는 10일 따나삭 파티마 프라곤 태국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사이의 투자, 농업기술, 관광 등 경제협력과 친선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도 이 회의를 전후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태국 방문을 마치고 11일 브루나이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수영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승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7일 열린 평양 양로원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오수영 동지가 준공사를 했다며 오 비서를 정치국 위원으로 호명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오 비서의 위원 승격은 올해 2월 조직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던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수영 비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으로 전자공업상과 내각부총리,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관료입니다. 작년 5월 노동당 비서로 승진해 경제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은 노동당의 도선과 정책, 주요 인사 등을 결정하는 권력기구로 김정은 제1비서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맡은 상무위원회에 이어 위원, 후보위원 순으로 서열이 구성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면담 불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측이 처음부터 면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 여사의 방북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했을 뿐 이 여사와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적인 차원의 이 여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사우델로르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9일 현재 동남부 현안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중국 푸젠성과 저장성에서는 토사가 유출되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대규모 정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 25만 명이 대피하는 등 태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남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사님의 평양 방문의 길이 여사님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와 왕래와 교류 협력의 길이 되고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방금 이희호 여사를 수행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5일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주요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희호 여사는 지난 5일이죠. 김포공항에서 그 전세기 편으로 2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일정은 3박 4일이었는데요. 그 이희호 여사의 이번 평양 방문은 영유아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그렇게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밝히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여사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털목도리 그리고 감기약 등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요. 첫째 날, 도착한 첫째 날은 평양산원 여성종합병원인데요. 평양산원과 옥류아동병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고아원 그리고 아동병원 이렇게 또 방문을 했고요. 셋째 날에는 묘양산 관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묘양산에 있는 국제친선박물관을 둘러봤고요. 또 거기에 보현사라는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사찰이 있는데요. 그 사찰도 둘러보고 또 저녁 때는 북한 측 인사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 귀국을 했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그 면담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저희 방송이 녹음이 이루어진 그 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현재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김정은 그 위원장과의 면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로 이 이희호 여사의 그 방북이 갖는 의미, 배경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희호 여사가 어떤 배경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부인 이희호 여사께서는 그 순수 인도적인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여사는 2000년 6월 1차 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고요. 또 지난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그 조문단의 일원으로 그 북한을 방문을 해서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당시에 한번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 한번 좀 와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은 평생을 그 남북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신 다음에도 이 의교사는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그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뜨개질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뜬 그 양말 뭐 장갑 이런 것을 그 북한에게 어린이에게 전달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또 지난번에는 그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한번 편리한식에 한번 갔다 오시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직접 그 이번에 그 초청장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식 초청장을 보내서 항공편으로 방북하게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경색돼 있고 그 냉랭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이효 여사 햇볕 정책의 그 상징적인 인물인 이효 여사가 그 북한을 방문을 해서 좀 남북 관계에 어떤 좀 물꼬가 뜨이지 않을까 이런 그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이효 여사 방북을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한국 통일부죠. 공식적으로는 이효 여사의 방북을 개인 차원의 방문으로 이렇게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국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이 여사를 통해서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 여사의 이번 방북에 대해서 적지 않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홍영표 장관은요, 이 여사의 방북이 성과 있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이 여사가 방북하기 이틀 전에는 직접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서 잘 다녀오시라는 차원의 그런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관측자들에선 특별한 건 아닐지라도 면담 자체로도 통일부 장관이 방북에 앞서서 이희호 여사를 면담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특사라든지 또는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는 그 부인을 해왔고요. 그러나 통일부는 평양을 방문 중인 그 기간 동안에 김대중 평화센터 측과 그 연락망을 구축해서요 원활하게 그렇게 일정이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네, 정부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혹시 한국 정부가 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어떤 그 암묵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건 아닌가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그 이번 그 이효 여사의 방북을 그 개인 차원의 방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 대변인도 그런 메시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홍영표 그 한국 통일부 장관이 그 전에 KBS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얘기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효 여사의 방북은 최대한 그 개인 차원의 인도주의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좋고 또 그렇지만 그런 이번 방문을 뭐 특사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한국의 여러 언론 또 일부 야당에서는 그 이 같은 이효 여사의 그 방북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메시지는 보낸 것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경색된 관계가 스포츠라든지 어떤 연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화가 트여서 점점 그것이 발전하는 그런 예는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이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이 여사를 맞아서 고아원도 안내를 하고 만찬도 베풀고 그러는 일을 그 주관을 했는데 북한으로 봐서도 이효 여사를 초청했을 때는 뭔가 좀 그 이익이 되는 부분이 라고 보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을
물론입니다. 네. 분명히 북한으로서도 나름대로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텐데 북한이 그 공식적으로 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남북한이 그 전혀 대화 없이 그 대북 정책 그 한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긴장 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수용함으로써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남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간이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남북한이 정부 차원은 아닐지라도 민간 차원에서라도 광복절 공동행사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노력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지만요. 이런 맥락에서 이 북한은 그동안에 사실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난도 하고 또는 대화의 제스처도 보이고 하면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변화를 그 추구하도록 그렇게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5.24 조치 해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 이 여사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실 햇볕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고요. 또 이 여사 자신이 그 남편의 그 통일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또 그것을 이어받고 계승해 나가기를 그런 원하는 입장에서 그런 맥락에서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된 상황이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이번에 이희호 여사 방북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남북 관계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좀 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상황을 남북 관계 그 상황을 좀 정리를 보면요. 당초에는 그 한 4월에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끝나면은 남북 관계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 뒤로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한 가지 그 요인이 있다면요. 북한이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그 잔인하게 처형하는 등 공포 정치가 계속돼서 아마 북한의 그 대남 일꾼, 대남 부서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만한 움직임이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이효 여사가 방북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 당국은 그 한국 정부가 대북제, 즉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러 차례나 그 남북 대화를 갖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그 무조건 그 회담 테이블로 나와서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신호를 보냈습니다만은 전부 다 거부를 하고 북한이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 공격에 가까운 그런 비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이효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 어떤 그 메시지가 좀 주고받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요. 좀 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하자면요. 이희호 여사가 평양 방문 중에 북한 측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면담하느냐 여부하고는 별도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어떤 의사를 전달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한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부는 8.15 경축사를 늘 남북관계에서 했던 중요한 그 계기로 삼고 여기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여러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광복 70년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길 남북관계에 관한 메시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남북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갈등이 계속되느냐 아니면 극적인 전환이 오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하나지 변수는 8월 달에 미군과 한국군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정례적이고 또 방어적인 그런 연습이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할 것을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말하자면 이 8월 달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긍정적인 요인과 또 부정적인 변수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더 압도를 하면서 남북관계의 변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참 8월 달이 이 분수령이 되는 그런 달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strategic goal of the United States is to eliminate.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현장에서 지난 6일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리동일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리 전 차석 대사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제거하는 데 있다면서 이것은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또 다른 6.25전쟁 같은 그런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이 기자회견 내용, 자신들의 주장을 자세히 알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리동일, 그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의 기자회견은 뭐 북한이 국제회의를 하면 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리동일 전 차석 대사의 기자회견은 그 형식이나 진행 방식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네.
이전에 보면요, 북한은 사실 즉흥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 기자회견 장소도 숙소라든지 호텔 로비 이런 약간 좀 그 닫혀진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네.
아주 극소수, 특히 한국이나 일본 이런 주변국 기자들만 가서 얘기를 듣고 하는 이런 그 형태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시간 전에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것을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회견장도 쿠알라룸푸르의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미디어 센터 내 회견장을 활용하면서 모든 참가국 언론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리동일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뉴욕에서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영어에 상당히 능통한 북한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ARF 회견도 상당히 그 유창하게, 앞서서 영어를 조금 들어보셨지만요.
네네.
굉장히 유창한 그런 사람인데요. 일부 기자들이 한국말로 예전 습관대로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니까 이동일 전 차석 대사는 영어로 해달라라고 하면서
질문도?
질문도 네. 영어로 해달라면서 계속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알 수가 있나요?
네. 리동일 전 그 차석 대사가 뭐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이지만 그 기자회견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새롭진 않았습니다. 리동일 그 차석 대사는 북한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그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요. 또 미한 군사훈련 중단 이런 것을 그 주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 리동일 차석 대사는 그 북한은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어떤 전쟁에도 맞설 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협도 했는데요. 리동일 전 차석 대사는 추가 핵실험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재앙으로부터 주권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안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질문 중에 그 오는 그 10월 10일 노동당 그 창건일을 계기로 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 그 리동일 씨는 그 이것은 그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 북한은 과학과 경제 발전을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렇게 기존 주장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네. 자, 이런 데 대해서 이 미 국무부도 입장을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리동일 전 차석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적잖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추가 핵실험, 4차 핵실험이 되겠죠, 한다면은
네.
이것을 언급한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것이고요. 또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북한의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그 시설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인공위성 관측 결과가 나오고 있는 터여서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런 맥락에서 리동일 차석대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번에 그 북핵 6자 회담 관련 당사국의 그 외교수장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됐는데 이 리수영 북한 외무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북한의 그 외교정책 그 사령탑이죠. 그 리수영 북한 외무상도 이번에 그 ARF 그 포럼에 참석해서요. 그 연설을 했습니다. 대체로 그 아까 소개해 드린 그 내용하고 뭐 비슷한 내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외에도 다자간 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그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북한의 그 전통적 우방들과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리수용 외무상은 오히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그 라브로프 장관은 그 리수용 외상에게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을 비롯한 영내 모든 나라의 안보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그 리수용 외무상은 그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그 외무상을 만나서 그 납치 문제를 아마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이 행사가 이제 아시아에서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 일본, 한국 또 아세안 이렇게 해서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그런 그 국제 모임인데 여기에서 이제 남북한이 그런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적극적으로 아주 펼쳤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남북한이 사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ARF는 늘 그 남북한이 그 해당 그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을 상대로 각국 자국의 입장을 홍보하고 그리고 지지를 촉구하는 그런 네. 말하자면 외교전의 현장으로 계속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의 동선에 대해서는 최 기자가 얘기를 했고요. 윤병세 장관도 당연히 주요국 외무장관들과 잇따라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존 케리 장관이요.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이렇게 그리고 또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고위 대표 네. 등등 해서 다양하게 만나면서 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이렇게 외교전을 상당히 많이 펼쳤고요. 그렇지만 이번 그 ARF 회의를 통해서 남북한이 사실 전혀 만나지도 않고 윤병세 장관과 리수용 외무상이 간단한 악수만 하고 또 리수용 외무장관은 외무상은 악수를 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말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 한반도 북한 핵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사실 당초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역시 예상대로 아무런 그 말하자면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그 외교 그 수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악수만 하고 끝났는데 참 혹시 이 그 외교장관 남북한 외교장관들이 그 대화를 좀 할 것인가 하는데 좀 기대를 가지긴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무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혀 접촉이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요번에는 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동일 전 그 차석 대사의 뭐 발언 내용, 기자회견 내용을 뭐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차석 대사의 발언이 나오고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한국 외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즉 모든 그 비핵화의 노력은 안 하고 모든 책임을 그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그 반박하는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그 남북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실무자에서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장관 차원에서도 뭐 진짜 가벼운 그 악수만 있었고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실무자에서도 지금까지는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네. ARF가 회담을 마치면서 의장 성명 등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교 장관들이 아세안 국가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의에서 그 부수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이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얘기한 지역안보 포럼,
네.
이렇게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있는데요. 아직 어느 쪽에서 그 의장 성명이 나온 것인지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육자회담, 그리고 인권 문제 북한에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세아 동아시아 1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어요.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그리고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완전히 준수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우려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억류종인 한국계 캐나다 시민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네, 임 목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북한 매체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좀 전말을 좀 말해주시죠.
예, 사실 북한은 그 임현수 목사가 지난 1월 말, 올 1월 말에 억류된 이후에 임현수 목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런 반구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억류됐는지 어떤 경위로 억류가 됐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상당히 그 바깥 세상에서는 궁금해했었는데요. 느닷없이 이번 지난주에 임현수 목사를 기자회견장으로 불러내서 장문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A4 용지로 5장이 넘는 아주 긴 분량입니다.
네.
임현수 목사가 자기가 직접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앞서 목소리를 잠깐 들으셨지만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임현수 목사의 기자회견을 전하는 그 보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 캐나다 목사 국내외 기자회견에서 흉악한 반공화국 전복 음모 책동에 대해 자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데 임현수 목사가 그 스스로 반공화국 체제 전복 음모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거고요. 임현수 목사는 앞서 들으신 대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자신이 한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임현수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의 허위 날조 그리고 악선전으로 교인들과 동포사회 그러니까 캐나다의 상당히 대형 한인교회죠.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교인들과 동포사회에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또 자신이 미국과 남한 당국이 벌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행위 그리고 탈북자 지원 책동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형식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자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그 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뭐 말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면수 목사가 직접 그 북한의 그 최고 존엄 또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 그러면서 뭐 혐의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만으로 보면 상당히 그 큰 죄입니다. 뭐 최고 존엄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 체제를 중상모독 또 국가 전복 음모, 국가 전복 음모라면 뭐 구체적으로는 그 나라를 뒤엎는 네. 그 어떤 뭐 반역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런 거라면 뭐 어떤 뭐 무슨 음모 이러이러한 음모를 누구하고 조직을 해서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다 이런 것이 있거나 또 최고 존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 또는 김정일 제1 저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이렇게 욕했다 뭐 이런 걸로 뭐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 것이 때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되는데 이 제목만 얘기하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이렇게 그 거창한 그 제목만 얘기라고 별 그 내용은 안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북한이 그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하나의 그 반증도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임 목사는 그동안 그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인 큰빛교회 그 담임 목사를 했고요. 지난 97년부터 북한을 100 번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타가소, 양로원 등에다가 그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 이 교회 지금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교회 신자들 또 그 같이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 지도자들 상당히 그 좀 걱정스러워하겠어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 측은 그 동안에 임 목사의 석방을 그 위한 기도회를 열기도 했고요. 신도들이 또 그 이번에 평양에서 기자회견 내용이 밝혀진 이후에는 긴급 당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회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부요회에 그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저희 부요회에 밝힌 내용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면수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거나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고 이면수 목사가 8.15 광복절에 맞춰서 석방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힌 것이었고요. 또 임 목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들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임 목사는 그동안에 100차례 이상 오가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활동을 펴온 것은 동포사회,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일이라고 그렇게 교회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교회에 그 자백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난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한다. 또 이제 그런 또 반응을 내놓고 또 북한에서는 임 목사의 기자회견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반박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캐나다 정부는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캐나다 정부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그 임 목사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부요의 기자가 그 전화를 걸어서 그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그 역시 그 임 목사의 그 안위, 건강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걸 하면서도요. 구체적으로 뭐 임 목사의 석방이나 이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든가 캐나다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에는 현재 임현수 목사 외에도 또 어떤 인사들이 억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북한에 한국민 4명이 억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억류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김국기 그리고 김정욱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요. 이 최춘길 씨는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북한은 다 한국의 정보기관이죠. 국가정보원의 첩자로 활동을 해왔다. 국정원에 말하자면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북한 내부 정보를 캐려고 하는 첩자로 활동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주원문이라는 젊은이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있는데요. 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네.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 학생이었는데요. 이 주원문 씨는 자발적으로 북한을 한번 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그 불법 입국을 했고요.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말이 가까우면서 북한에서 나온 또 하나의 깜짝 뉴스가 있었는데요. 8월 15일부터 표준시를 바꾸겠다 이런 발표입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그 내용이?
네,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이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표준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늦춰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제가 일본 표준시를 조선에 적용 도입한 것은 그 조선인민의 그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그 조선은 일제 폭압 통치에서 해방됐으니까 따라서 이 표준시를 그 한반도에 맞춰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이 날짜 변경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시간이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늦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빠르고요. 그래서 예. 해가 동쪽에서 먼저 뜨니까 이제 그쪽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먼저 가는 것일 텐데 시간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30분이 지금 현재보다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표준시를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8월 15일 자정이 되면은 현재 그 자정이 그 시간에 북한은 11시 30분 전날.
12시가 아니고 11시 30분.
11시 30분.
그러니까 0시가 아니고.
예, 네. 예, 11시 30분. 그러니까 30분을 덜 간 걸로. 아직 30분이 더 있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 표준시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한반도 시간은 중국 시간과 대비를 하면 중국 시간이 1시간이 늦거든요.
네.
중국이 11시일 때 한반도는 12시지 않습니까?
12시,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쪽으로 30분이 다가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11시일 때 북한은 11시 반이 되고요.
네.
한국은 12시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도쿄하고 서울이 같은 시간으로 지금 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 베이징하고 1시간 차이가 나는데
네.
예, 그러면 지금 그 이제 한반도가 이제 또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한은 30분 늦고 남한은 여전히 도쿄 시간과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분단이 70년이 계속되면서 남북한의 이질화가 적잖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 측의 발표는 그런 이질화의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또 달라진 겁니다.
네.
사실 북한은 그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과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석이라고 하는 연호 자체도 주체라는 그런 연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자적으로.
네.
1912년이 그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인데요. 이때를 원년으로 해서 현재 주체 104년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상당히 다른 건데 이번에는 시간도 한국과 다른 그런 표준시를 갖고 이것을 평양시다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오늘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한 소식,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소식, 그리고 북한의 표준시 변경 발표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직 잘했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아주 여유롭고 즐겁습니다. 어디 내에서 누가 시키는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정착한 지는 이제 5년. 컴퓨터 디자인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이런 게 동시에 좀 동반돼서 나가니까.
하지만 최성국 씨가 지금의 이런 여유를 갖게 되기까지는 어려운 시간도 참 많았었는데요.
이러는데 그 북한에서는 누구 뒷소리를 잘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확 풀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답답한 속내를 풀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했었고 누구라도 다시 쳐다보게 하는 평양 말씨에 곤란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전화한 사람이 그 회사 사람 맞냐? 그리고 아이고 보이스피싱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성국 씨가 이루고 싶은 꿈과 미래에 비해서 매달 비슷한 금액으로 받게 될 월급은 섭섭하리만큼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글쎄 이렇게 사는 건 좀 그렇고 이왕 한번 태어난 거 내가 내 인생을 좀 디자인해보자.
그리고 최성국 씨는 평양에서 직접 밑그림을 그렸던 한국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뽀로로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주의에 입각했던 북한 만화 주인공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주의 미술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건 야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도 다 만드네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줬죠. 여기 와서 보니까 대박이네 그게. 그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죠 그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에서 내 인생을 직접 설계하는 디자이너로 살고 있다는 탈북자 최성국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북한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봤죠.
예, 그 북한은 모든 게 심각하고 교훈이 있고 무슨 인생관이라든가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뭔가 깊이가 있고 이래야 그게 선전물인 거예요. 북한이 독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 선전 매체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독재가 성공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이런 데 습관된 사람들은 선전 매체를 애니메이션을 뭔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이런 걸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뽀로로를 보니까 얼마나 쓰잘데기 없어요 진짜.
어린이 만화의 주인공들은 사상적으로 큰 의미와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의뢰한 만화 밑그림 작업을 하면서도 우스꽝스럽고 이상하다고 뭐 이런 주인공들을 만들어냈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던 최성국 씨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여기 와서 이제는 5년 채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북한 캐릭터들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심각하고 부담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지금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나 만화는 만화다워야 한다 이거죠. 예, 환상은 환상답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사실주의 비슷할 바엔 사진 찍고 말죠. 그건 몰라. 그림으로 그래요.
태어나 북한 땅을 나서기 전까지 세상의 진리처럼 생각했던 그 신념이 달라졌다는 것. 그만큼의 충격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했어요. 재미나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재미나 죽겠어요. 하던 중에 제일 잘인 것 같아. 근데 그 뽀로로 제작진들은 보더니 하나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평양에서 그렸던 것처럼 열심히 도안을 해서 내보였는데 동료들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럼 니네 뭐 얼마나 재미난지 해봐 하니까 그분들이 했죠. 그분들이 한 걸 봤어요. 딱 봤는데 뭐가 재미난지 모르겠는데 내가.
유럽의 만화 영화도 작업을 했고 미국 헐리우드 제작사에 그래서 세상 수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만화 영화를 제작해왔던 최성국 씨가 한국 서울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 코드가 틀리고 웃음 코드가 틀린 거죠. 네, 심각한 거죠. 아주 북한에서는 정말 자본주의스러웠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고 두 달 만에 나왔어요. 그만뒀어요. 두 달 만에 뽀로로 해서. 예, 그다음부터 진짜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서울 하늘을 덜고 돌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게 도전이라기보다 도전은 도전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으면 충격이죠. 충격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충격조차 느낄 상황이 안 됐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충격을 느끼면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을 느끼지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3년은 방황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도 돈을 벌면서 방황했어요. 아무 파악도 없이 어이상실도 아니고 그냥 이해 안 되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 아이씨 머리 쓰기 싫다 따르니까 현실 도피. 이렇게 보면 아주 솔직하죠.
아름아름 최성국 씨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뢰한 일만 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각종 디자인의 도안도 하고 만화 밑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무엇이든 마음 가는 대로 일을 하면서 북한에서 살았던 30년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근데 문화 차이도 또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 미국의 월트 디즈니 회사 애니메이션은 거의 다 챙겨봤거든요. 재미나가지고 애니메이션 다 와요. 만화 다 와요. 그거는. 근데 한국 만화를 보면 어이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미국 문화는 이해되는데 그럼 한국 문화는 이해 안 된다. 이거 한국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확고했던 최성국 씨의 생각이 어느 날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솔직히 신기하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한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가 한 디자인이 어딘가 중국스럽고 북한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빨리 느끼게 되더라고. 여기 디자인들 탁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단색이고 심플하고 어딘가 탁 뭔가 좀 이렇게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빠르게 받아들였어요. 아 이게 발전된 디자인이로구나. 우리가 하는 건 중국식이로구나. 이건 안 된다. 좀 무섭고 심각하다. 이걸 빠르게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디자인 주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한동안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됐고 그런 마음을 잊게 해줄 사람을 만나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참고삼아 얘기한다면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 사람은 한국 사람을 만나요. 남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과 만나요.
예, 만나서 그래야 빨리 적응하고 현실을 빨리 깨닫고 자기가 지금 허공에 떠 있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른 게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 생활 5년 차. 최성국 씨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앞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것 중에서 5년 뒤, 10년 뒤 내가 디자인하는 나의 작품은 어떤 모습이에요? 5년 뒤, 10년 뒤?
그 모습을 지금은 쉽게 상상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사회적인 이런 트렌드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대기업, 안정적인 기업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서 쫙 가는 기업. 근데 앞으로는 흐름이 자기가 자기를 경영하는 시대로 바뀔 것 같았고 그 속에 그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자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롤모델.
그리고 정착 5년 만에 나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최성국 씨만의 비결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일단 남들과 완전히 다른 도전, 상상. 이게 첫째. 그래서 그 자기의 도전과 상상에 자기가 설레야 된다. 자기가 설레일 수 있는 도전을 해라. 자기가 진짜 잘할 것 같고 하고 싶고 이거 내가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막 설레고 그곳을 해서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계속 그 상상을 하는 그런 도전을 한 거. 이게 성공의 첫째 요인. 그 다음 꾸준히 그 자기가 꿈꾸고 도전한 걸 위해서 꾸준히 디자인하고 끌고 나가는데 자기가 나가지만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시작과 아이디어는 자기가 할 수 있어도 그걸 끌고 나가는 사람은 또 있다. 그 사람들을 자기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작은 네가 했어도 성공시켜주고 같이 밀고 끌어주고 나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다. 예. 혹은 이 나라 모두다. 이걸 항상 잊지 않고 같이 딱 챙기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자생 결단하듯 억지로 살아가지는 말고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조언하는 최성국 씨.
아직 성공은 안 했지만 지금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목숨 걸고 왔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붙었다 이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붙어도 못 해요.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금방 온 탈북자들 언제 1년 3년 이렇게 된 사람들 딱 보면 진짜 자신만만해 있고 항상 자신만만해 넘쳐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보면 자기는 다 종착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일을 보고 야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집 종착하려면 응,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면 아니 형님 종착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막 이러면서 그건 뭐 힘들게 생각하냐고 우린 지금 종착한 거나 같다고 막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종착한 거 아니다 하고 나는 얘기해주면 종착이란 게 도대체 뭐냐 말해봐라 뭐 또 이래요. 종착이란 게 뭐다 하고 말하자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종착이 뭐냐 하니까 어떤 게 종착이냐 하니까 얘는 자기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종착된 거 아니냐 막 이런 느낌이죠. 연구해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네가 두려운 게 많고 머리 쓸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으면 그건 종착한 거다. 근데 너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너는 종착한 거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두려울 것도 많고 이게 종착하는 길 같아요.
아직도 두려운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한국에서 알게 된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은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갈 큰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뭐랄까 저는 책임감을 강조하던 북한에서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누구나 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와 협조하는 사람들,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저의 책임감이 있고 이 나라에서 살자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자유롭게 내가 해나가기 위해서 그만큼 책임감도 더 많아야 된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여의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